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 위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주시기 위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시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니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또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존재의 사명을 일깨워주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여기 보면 먼저 장소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산 위는 주님에게 임재가 있고 또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산 위입니까? 산 아래입니까? 산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산 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제자들이 보였던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으며 주님은 어디로 행하시는지 온통 그 주님께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닌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산 아래로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과거의 영광의 자리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만족의 자리에 눌러 앉아도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사명대로 바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이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는 그것, 바로 이게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장소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없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산 위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로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이요 주님이 십자가 지며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 것은 이 사명의 자리,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신 자리는 어떻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사명의 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산 아래 남겨진 우리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라면 귀신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 고침받고자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청했는데 글쎄 이 제자들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상황.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9장 22절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앞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그 능력 없음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의 상태 말입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냐면 바로 바른 기도의 모습이었죠. 바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는 사명을 발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내 상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만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란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산 아래의 이 상황도 산 위에서처럼 올바른 그 기도를 깨닫고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라면 남겨진 제자들도 자신의 힘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했을 거예요. 주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해주옵소서. 또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그런 엉뚱한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그 산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산 아래인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우리 앞에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사명 붙들고, 아니 사명 발견하고 사명 붙들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어제의 말씀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어제 말씀 35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오늘 44절 본문 말씀은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거듭해서 이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귀에 잘 담아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자, 어제 22절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또 44절 그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 이 말씀도 역시 고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 다 예수님의 그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었던 십자가 고난, 바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는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서 필요를 찾고 구하러 그렇게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덤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낫겠습니까? 필요를 위해 구하면요, 필요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구하면 사명도 감당하고 필요도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사명대로 살다가 이렇게 흔들어 넘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6절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도 사명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사명의 길을 갈 때 이러한 빛이 나게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통 사명을 위해 사셨고 끝내 사명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명이라는 게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의 길 간다. 누가 이렇게 쉽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에 대한 비전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홍익교회가 새롭게 건축될 그 모습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꿈꾸며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지금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그 사명인 거죠. 근데 이것을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구름대와 같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이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렇게 그런 사명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면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잘못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 말대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이 엉뚱한 사명과 이 기대감에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46절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무슨 결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일을 맡게 될 거냐? 예수님이 제자다운 제자라고 누가 인정받을 거냐? 막 여기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엉뚱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명감에 불타오르니까 주님의 뜻, 또 존재의 이유와 목적, 사명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아시고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요걸 마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유치부 그런, 아니면 아동부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막 받으려고 한다. 그럼 그건요, 창피한 겁니다. 수치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할 대상입니다. 왜요? 아직 너무나 연약하니까. 아직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잘못 알고 엉뚱한 사명에 붙들리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완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같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역자인데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폄하하고 잘못된 사명감에 불타오르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사명도 못 보고 완전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불타오를 때, 아니면 사명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막 이제 일어나고 하나둘씩 해결되고, 야, 이 사명의 길 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막 여기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른다고,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입을 꼭 다물고 더 무릎으로 낮아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존재 이유와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입을 통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대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돌아서면 불평합니다. 돌아서면 나의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리며 더 기도하며 주님 사명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명의 길. 바롭기는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소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거다. 은혜가 임하고 사명이 뜨거워질 때면 더욱더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더 잦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사명의 길 쉬운 길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과 상황, 나의 환경 돌아보면서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의 길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명의 길 쉬운 길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의 길,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그 사명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한양대 청년들을 섬기고자 우리 카페 그라티아죠. 카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작고 허름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카페 그라티아를 통해서 수많은 한양대 청년들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카페 그라티아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4시에 카페 그라티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카페와 우리 한양대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양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카페를 카페 그라티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작고 허름한 공간이었는데 하나님, 또 많은 집사님들과 또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카페 그라티아를 통해서 수많은 한양대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천국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카페를 통하여 또 우리 홍익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4시에는 카페 그라티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 카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카페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의 길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카페 그라티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카페를 통하여 우리 많은 한양대 청년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카페와 또 우리 홍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카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되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